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78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교훈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고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을 발표하리니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게 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얘기 들으려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많은 선입관들, 편견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오늘도 예외 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는 세대에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힘과 기사를 숨기지 않고 전하리라. 우리는 3주 전 어린이 주일 예배에서 디모데 후서 1장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설교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은 주보에 금주 암송 요절 세 번째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주 전 설교 제목입니다. 내 안에 있는 위선이 없는 믿음은 먼저 네 할머니와 네 어머니 속에 있었더니. 위선이 없는 믿음 내가 네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제 설교의 요지는 단순했습니다. 그것은 크리스천 부모와 조부모가 자녀와 손주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대한 유산은 위선이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을 심어주는 1차적인 책임은 주일날 하루 1시간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는 유년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있지 않고 일주일 내내 대부분의 시간을 어린이들과 함께 지내는 부모님에게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가정의 달이 지나가기 전에 크리스천 부모가 자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하는 두 번째 유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78편 1절서부터 8절 말씀은 2015년에 여러분과 같이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5절을 설교 제목으로 잡아서 전했습니다. 그가 법을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셨으니. 여기 마지막 자손에게 가르치라 하는 명령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절서부터 8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자세히 강해했습니다. 오늘은 본문 강해를 생략하고 본문으로부터 그대로 튀어나오는 강해할 필요도 없이 어린 나이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투명한 메시지를 같이 본 후에 4절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는 세대에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힘과 기사를 숨김없이 전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1절서부터 4절을 보면 그 부분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분적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답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을 보시면은 입만 벌리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보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나의 백성이여 나의 가르침을 들으라.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데 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라고 하는가? 2절을 보면 옛날부터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비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들을 입을 열어 드러내리라. 여기 감추어졌던 것들, 일부 영어 성경을 보면 수수께끼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의 눈이 아직 뜨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수수께끼로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는 나만 듣고 알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3절을 보면 우리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듣고 아는 것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가 다 들었고 알고 있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준 사람들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 조상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지금 전한다고 하는 것은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다. 요즘 새로 유행하는 얘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 이야기는 첫째,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그의 힘과 그가 행하신 기사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영광스러운 행적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그의 힘, 그의 권능과 또 그가 행하신 기사, 기이한 일들, 신비한 일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둘째,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는 세대에게 숨기지 않고 전하리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전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전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는가? 5절서부터 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5, 6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조 야곱에게 그리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증거와 법도를 주시면서, 다시 얘기해서 모든 율법과 규례를 주시면서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전하리라. 그 다음에는 이것을 전하는 더 중요한 목적을 댑니다. 7절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첫째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고 둘째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고 셋째 그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가? 8절을 보면 우리의 열조, 다시 말해서 완고하고 패역하여 심령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소멸되었던 세대들과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자손들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전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참 고귀한 목적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이 목적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존귀한 목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제가 3주 전에 전한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부모로서 오는 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 다시 얘기해서 머리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삶이 일치되는 믿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는 것보다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왜 치명적이라고 하는가? 위선적인 믿음은 그 많은 희생적인 예배와 섬김과 전도에도 불구하고 주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하는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별일을 다했어도 위선적으로 계속 사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저주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초신자들에게 또한 걸림돌이 되어서 주님 말씀대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수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걸려 넘어지고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가? 우리의 위선적인 믿음을 보고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 구원하기 원하시고 악한 자까지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위선보다 더 분노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위선이 없는 참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자녀들에게, 차세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차세대에게 거짓 없는 믿음 전수해 주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들, 믿음의 선진들이 구약과 신약 66권에 기록한 종종 수수께끼와 같은 그 이야기들을 숨김없이 전해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들,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자세히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행적들 빠지지 않고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수많은 행사들, 그리고 특별히 인간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행사들, 이거 전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을 자세히 설파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홀대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도 자세히 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구애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복음을 아는 것이 모든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선교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물론 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천지창조, 그 다음에는 인간과 죄,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구원, 이것에 대한 하나의 큰 연결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의 큰 포괄적인 이야기는 많은 적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찬란하고 다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군데에서 온전하게 묘사할 재주가 없습니다. 성경의 복된 복음은 이론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는 유한한 인간의 철학과 논리학이 제공해 주는 범주와 논리만으로는 설명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무려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쓰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숨김없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주어야 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이야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만 알고 이야기하면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이 지극히 편협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깊이와 기이함, 이것은 성경이 전하는 복음의 깊이와 기이함과 하늘 땅 차이로 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짓는 거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일부 말씀만 붙들고 나머지는 모르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모든 전도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부분적인 지식은 이건 불완전한 지식이고 불완전한 지식은 거의 모두 거짓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코끼리를 보면서 코끼리에 대해서 기껏 얘기한다는 것이 코끼리는 코가 길다 하는 것만 얘기하면은 그건 코끼리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부분적인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이 달려있는 문제를 놓고 우리 조심스럽게 어프로치 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 복음에 대해서 지극히 편협한 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오면은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을 보면 전혀 크리스천 같지 않습니다. 복음은 개인의 구원 이야기로만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나 개인의 결단의 문제로만 압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교회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모릅니다. 복음은 구약시대부터 오늘날까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구원에 관한 것이고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편입되고 교회에 편입된다는 것을 모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부분으로 붙어있고 잘 붙어있어서 그 안에서 잘 기능하고 그 안에서 자라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구원이 있다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상관없이 자신은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전체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하는 것과 자신의 구원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사람은 성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 이것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 노아의 심판으로 온 인류를 수장시키시고 자신의 백성 출애굽시키신 후에 광야에서 모두 소멸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후 주변 민족들의 손에 붙이시고 왕정시대에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는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고 공의롭지 못하면은 똑같은 심판받는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이것만을 알고 붙들고 좋다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거룩과 공의와 진리의 하나님인 것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그 모든 열심과 예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진리의 지극히 적은 일부분 빙산의 일각만을 붙들고 하나님을 반복해서 예배할 때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복음은 하나이고 시종일관한 복음이지만 복음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광대하시다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짧은 머리로 몇 달 몇 년 공부해서는 온전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단편 소설이 아닙니다. 장편 서사시와 같습니다. 다양한 세팅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음악의 비유를 들면 연주하는데 100분 이상이 걸리는 수많은 다양한 악기들이 동원되는 그 방대한 교향악과 같습니다. 물론 그런 교향악에는 중간중간에 불협화음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도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어떻게 해결될지 상상할 수 없는 불협화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전체를 잘 알고 보면 성경의 복음은 아주 잘 짜여진 질서 있는 아름다운 복음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성경을 보면 수수께끼 투성이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한 권이고 하나의 복음을 선포하지만 그 한 복음을 온전히 선포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성경을 구성하는 66권의 성경 각 권, 각 권에 쓰여진 모든 이야기들 자세히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이아몬드와 같아서 다채로워서 다른 각도에서 볼 때마다 다 다른 색깔이 보이고 다른 미가 보이듯이 성경의 하나님도 성경 66권에 기록된 수많은 수백 수천 개 이야기를 통해서 온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다른 상황에서 수많은 다른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다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조금씩이나마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수천 년 역사를 기록하시는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시는가, 왜 쓸데없는 족보들을 길게 기록하시는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 다 자세히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숨김없이 자세히 다 선포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성경을 숨김없이 다 읽고 알고 선포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대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소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연히 성경이 선포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음을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우리 잘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교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만 잘하고 다른 것은 잘 못하는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 어떤 교회는 복음은 앞뒤로 겉과 속을 잘 알지만은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는 것이 효과적으로 다가가는 것인지, 복음의 다양한 측면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반면에 어떤 교인, 어떤 교회는 문화를 잘 이해를 하고 사람들에게 잘 다가갔지만은 막상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구역 예배로 목장으로 초대해서 잘 먹고 마시는 건 잘하지만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자라지를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불변하는 진리를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문화에 따라서 유연성 있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런가? 그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단순합니다. 성경에서 선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을 보여줍니다. 신약에서 서신서 13개를 쓴 사람답게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영어 표현으로 one size fits all 한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이즈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에 따라서 청중에 따라서 다양한 복음의 이야기들을 사용했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메시아다 하는 것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구원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선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집중한 거예요. 또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 얽매여 갖고 허덕허덕하고 사는 것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너희는 그 모든 율법 지키느라고 지키려고 애쓰느라고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된다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전했습니다. 루스드라의 이교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 햇빛을 주시고 또 비를 주시고 곡식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전했습니다. 아데네의 이교도들에게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데네는 그 당시에 가장 지성인들,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던 데입니다.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은, 첫째, 내가 지금 전하는 이 하나님은 우상들처럼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고 사람들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것을 전하고, 또 교만한 철학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언젠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전했습니다. 왜? 세상 지식을 전해갖고는 그들은 코웃음을 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유일하게 떨려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있을 세상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에게는 자신 개인의 간증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경의 한 곳만 보고 이게 옳다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을 보고 사도행전에 드러난 사도 바울은 보지 않고 바울은 이렇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그렇고 특별히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In Christ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로마서를 쓰기 전에, 그 이전에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가. 다양한 상황에서 복음의 다양한 면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는 조용히 앉아서 그 존 칼빈이 조용히 앉아서 기독교 강요를 계속 고치고 계속 고치고 계속 고치고 했듯이 죽기 전에 하나님 말씀의 교리를 잘 정리한 것을 쓴 겁니다. 실제 선교 상황에서의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진리를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도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다양한 선진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전했던 복음들 이야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 큰 복음의 이야기의 다양한 면들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 세 번째, 우리가 성경을 숨김없이 다 알고 전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교회의 건강이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하고 세상을 올바른 복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시간과 정력 다 낭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단계의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보면은 바울로부터 또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주류는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는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첫 일장서부터 강조했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나는 바울파다, 게바파다, 또 아볼로파다 하고 서로 파당을 이루며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은 바울이 아니고 아볼로가 아니고 게바가 아니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강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부도덕한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함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고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몸 나중에 우리 부활한다 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어차피 몸은 이거 다 없어져 버릴 거니까 몸은 마구 써도 상관이 없다. 술 마시고 취하고 상관없고 그리고 마구 성적으로 타락한 삶 살아도 상관없다. 그러기에 노노노, 너희들 죽을 때 이것이 아무리 썩고 그렇지만은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 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요한 1서를 보면 요한은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당시에 이단 가운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 아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노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천사들까지 포함해서 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우월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다양한 복음은 선교와 전도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강건케 하기 위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도 복음의 다양한 측면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는 인내하면서 다양한 차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각 구역 인도자들도 구역 식구들 다양한 배경, 다양한 믿음의 여정에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인내하면서 다양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일 목사가 1년 12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것만 전한다면은 교회가 얼마나 지루하고 따분하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성경에는 5만 가지 진리가 거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성화를 가만히 지켜본 분들은 누구나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화되는데 5년에 되는 게 아니라 10년에 되는 게 아니라 30년, 40년, 50년 평생 걸린다 하는 것. 성화되어야 될 부분이 다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각자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 또 다 다르게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잘 알아야 되고 성경에서 다루는 수많은 주제, 수많은 대상, 이들에게 선진들이 했던 설교, 전했던 복음, 이것을 자세히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단순한 메시지인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내 얘기를 들어라 했을 때 무슨 얘기를 전하는 사람들인가? 우리는 입만 벌렸다 하면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사람들을 불러놓으면은 입만 벌렸다 하면은 세상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 가서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이야기를 아주 택트풀하게, 지혜롭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하지 않고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잘 알고 늘 이야기하는 일들, 이것을 끼어들어갖고 우리 크리스천이 얘기하면은 참 꼴벌성 사나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사람과 모여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 얘기하면 입을 딱 다물고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설프게 얘기하면은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얘기 안 합니다. 밥 먹고 그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딴 사람이 한참 떠들고 나면은 이제 내 시간을 얻으면은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었다 깨도 어디에서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한 얘기를 겸손하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우리 6절을 보면 모두 다섯 세대를 언급합니다. 아버지와 자녀, 그 다음 세대, 거기서 태어날 자녀들, 그들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집에서부터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 젊은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그 역사를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구역 모임으로, 교회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재직들은, 나아가서 나이가 많은 성도들은 젊은 사람들과 초신자들과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신비한 기이한 역사들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비한 기이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설교 제목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행적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권능의 기사에 맞춰져야 되고 여호와의 기이한 행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내가 괴로운데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뭔가, 내 기도 제목 확인시켜주는 말씀이 뭔가, 그 사람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천지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주님에게 초점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통 장로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그리고 정통 개혁주의 교회에서 잘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죄된 인간의 관점에서 보지 말고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봐라.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빤한 상식과 논리와 경험으로 살던 나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런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다 하는 것. 물론 자동적으로 누구 만나면은 그 이야기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누구에게 말을 전할 때, 특별히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숨김없이 다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야기도 전해줘야 됩니다.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가감하고 전하면은 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심판 우리가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새해 들어서 새해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전체를 한 번은 통독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몇 달 지나지 못해서 용두사미가 된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가정의 달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 다시 전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이라도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시라고. 전체를 다 마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다채로운 하나님의 진리, 이거 하나씩 하나씩 공부해 나가시라고. 몇 년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보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어업기는 우리 모두 오는 세대에게, 특별히 내 자녀, 나의 손주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모든 행적, 또 여호와의 모든 권능, 여호와의 모든 기이한 일들 숨기지 않고 전함으로써 우리 세대들만큼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불행한 삶, 이거 되풀이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 복된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